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단주간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며 또 이날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함께하고 있는 열리게 교회 교육자들과 대표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기도한 자들이 먼저 주의 긍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전체를 두고 기도할 때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더불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오늘 역대 상하인데요. 여러분 역대 상하를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열왕기 상하하고 내용이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뭐 역대 상하를 안 읽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게 내용이 같진 않습니다. 같진 않고 그래서 역대 상하를 오늘 두 권을 다 해야 되는데 왜냐면 역대상만 하기도 그렇고 역대하면 하기도 그렇고 원래는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고요.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고 역대 상하가 한 권이에요. 원래 이렇게 한 번에 쭉 읽는 게 좋아요. 책을 이제 70인 역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있다가 그들이 이제 어느 날 자기 나라의 말을 이제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그들이 그 당시에 어떤 그 아람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신약어는 수리아, 지금 나라는 시리아, 시리아라는 그 나라의 말을 이제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면서 성경이 조금,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니까 뭔가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옮겨내야 안 되고, 그래서 그게 한 BC 한 300년경에 70인역의, 그러니까 이제 뭐 12지파에서 뭐 대표자들이 72명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말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70인역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열왕기 상하, 뭐 역대 상하 이렇게 나눠졌다는 말을 좀 합니다. 에어컨을 좀 켜주시죠. 창문 닫고서 이렇게 좀 더운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그래서 역대 상하를 오늘은 적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용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전체 큰 윤곽만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역대상 17장 8절부터 읽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17장 말씀.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지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다윗에게 이렇게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제가 한번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이 넷이라는 얘기는 솔로몬도 의미를 하지만 사실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책에서부터 계속 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룻과 보아스의 어떤 기업 물을 자, 씨에 대한 내용이야 사실은요. 그렇죠? 계속 씨의 어떤 후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도 다윗의 글 또한 내 씨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 주제를 크게 그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대요. 예를 들면 믿음을 구원을 논할 때 아브라함을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구원처럼 우리 구원하겠다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은 어떤 왕을 모델로 삼아야냐? 다윗이에요. 다윗. 사울왕은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왕이고 다윗은 모든 왕들은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9명,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은 왕들이 전부 다 악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한 3분의 2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악했고 나머지가 선했다고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계속 집과 나라가 나오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대요. 지금 보통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요절을 읽으면 뭔가가 이거 안 하면 벌받아 계속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역대상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뭔가가 반대적인 느낌이에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어떤 얘기냐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너희는 뭐 심판받아 뭐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 어디서 말하고 있냐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신명기적 역사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뭐 신학교에서 해야 될 얘기지만 신명기 사관.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쓴 책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다. 사무엘 상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아들들이 좀 그랬어요. 그 엘리 뒤에 이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할 때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사무엘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사무엘이 세워지면서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왕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기름부음 받은 다음에 곧장 왕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누군지 몰랐어요. 예,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일곱째 다윗을 기름을 붓고 그 다윗은 조금 더 있다가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조금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전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어떤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고 그 뒤에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이 아주 현명한 왕이었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가 이웃 나라들을 화친을 하려다 보니까 평화관계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하였고 모든 이방인 나라에 본인이 거의 사위처럼 이렇게 되는 형국이 되어서 끝내 그 여자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자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켰던 그 성전 내 그 성막에 안에서 그 내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함께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했다. 그게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야. 심판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포로였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BC 722년, BC 586년도에 이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이 열왕기 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열왕기 하 맨 마지막에 여호야킨인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킨을 그 나라 왕이 후대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어떤 걸 보였다고요? 유다 왕국이, 유다 왕조가 다 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계속 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조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열왕기하가 끝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가 많이 나오냐면 죄진 장면들이 사무엘 상하 바세바를 범한 얘기 요 앞에 나와요? 여기 안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범죄한 이야기 여긴 나와요? 여긴 안 나와요. 역사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역대상하는 뭐란 말하고 있냐면 다짜고짜 다윗부터 얘기해요. 다윗. 다윗 얘기하고 솔로몬 얘기를 거의 모든 양을 거의 뭐 역대하가 37장인가 그렇고 역대상도가 25장인가 그런데 많은 양이에요. 이 많은 양을 다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로 거의 다 도배를 해요. 그리고 남유다 왕, 유다의 왕이었던 몇 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어요. 근데 양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거의 다다. 그런데 다윗이 뭘 범죄했나요? 죄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바세바인. 여기 안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이 있던 거 여기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포로된 이유가 역사를 봐. 이것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하는 포로된 포로 해방된 이후에 쓴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오랫동안 포로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들 있던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들과 잡혀갔던 엘리트들이 딱 모였는데 뭐가 있을까요? 지금 북한과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뭐가 있을까요? 너무 평안하게 잘 지낼까요? 수십 년간 갈등이 있을 거예요. 수십 년간 많은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 문제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 우리가 세워야 될 왕은 누구와 같아야 돼요? 다윗과 같아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다윗의 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뭐라고 말하냐면 생략된 이야기들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생략됐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생략된 얘기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이 잘했던 그 부분들. 오늘 요절 읽었잖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요? 다윗의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을 말을 한 거예요. 우린 그러니까 해방되어서 이곳에 다시 모였으니까 서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했던 그 언약대로 새로운 왕국을 세워야 돼. 다윗과 같은 왕이 들어서야 돼. 그래서 역대상하는 다윗과 솔로몬 위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책은 신명기 중심의 관점의 역사책이다라고 말하고 그건 역사책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포로되기 전, 포로된 이유는 왕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역대상하는 우리가 이제 모였으니까 새롭게 출발합시다. 우리에게 주었던 그 언약, 다윗에게 줬던 그 언약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나를 세워나갑시다. 그것이 역대상하의 전체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하고서 읽으시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은 뭐 전혀 모릅니다. 역대상하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정치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모습. 열왕기 역대상하와 역대상과 역대하는 유다지파 위주로 그리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는 다 나와요. 북이스라엘이 어땠는지 남유다가 어땠는지 그런데 열왕기 하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상반기 앞쪽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한 거, 너무 많은 왕조가 등장하고 왕이 등장하고 왜 자꾸 쿠데타 일어나니까. 근데 역대상하는 간단해요. 다윗 얘기를 한참 말하고 있고요. 솔로몬 얘기를 가득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정치적인 모습을 많이 그렸다면 역대상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있던 모습들을 많이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 아까 읽었던 11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가 사실은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인데, 그렇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렇죠? 그를, 그렇죠? 그런 말이죠. 내가 영원히 내용들 보면은 12절 말씀 보면은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14절 말씀에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린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해방돼서 모였으니까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웁시다. 다윗에게 줬던 그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 언약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디 말하고 있다고요? 유다를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제사장, 제사장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열두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요셉이 죽임을 당하려고 했을 때 말린 사람이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 유다 때문에 요셉이 죽지 않고 팔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꾸 등장을 해요. 그리고 장자 지파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의 계속 이렇게 선대하고 후대하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그들이 다윗 중심으로 규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역대상하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역대하 7장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요게 또 요절인데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뭔가가 회복의 메시지죠? 회복시켜줄 것처럼 회복시킨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고 계속 지금 솔로몬에게 줬던 그 말씀을 다시 그들이 역사를 돌아다보면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가 열왕기 상하에 안 나왔던 얘기를 생략된 얘기를 역대 상하선 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쭉 넘어가서 우리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그래서 남유다의 몇 명의 왕들이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렇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또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좀 주시고 계신 우리 역대상 우리 1장부터 한번 쭉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3회상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역대상에 나와 있는데 역대상에 뭐가 나왔냐면 1장을 보게 되면 족보가 쭉 나왔어요. 족보가. 그렇죠? 역사를 족보 내용이 거의 1장 전장에 뭐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거의 1장 2장 초반까지 쭉 나온 다음에 2장 3절에 또 유다의 자손 유다와 어떤 면 다말 얘기가 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2장 9절부터 보니까 다윗의 가계가 나와요. 그 12절 말씀 보니까 기쁜 기억나는 이름이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렇죠? 그 보아스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룻,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오벳이다. 그렇죠? 또 그 후에 보아스를 누가 낳을까요? 누가 낳았을까요? 보아스를? 예? 살마가 낳고요. 살마는 살마 부인이 누굴까요? 제가 알고 있기는 라합인가요? 라합. 그러니까 이게 가계가 신기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붉은 줄을 내리고 있던 그 라합, 라합과 결혼해서 태어난 인물이 저는 보아스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보아스와 또 그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낳고, 이 다윗의 가계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말한다면 룻기 앞에 있는 것도 또 이해가 되어지고, 그 앞에 여호수아가 있는 게 또 이해가 많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을,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아마도 열왕기 상하에 다윗의 족보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이렇게 흩어져 나왔지, 이렇게. 그런 걸 볼 수도 있고요. 쭉 넘어가면은 4장 말씀 보면 유다의 자손들. 말씀드렸죠? 다윗과 솔로몬과 유다를 자꾸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유다 자손들이 어땠는지 족보를 쭉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나와요. 뭐 시므온의 자손, 그 다음에 5장에 르우번의 자손 쭉 나오죠. 지금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족보 얘기를 계속 말하면서 6장 말씀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 레위의 가계에 대해서, 레위의 자손에 대해서 쭉 또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6장 31절부터 보니까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성가대처럼, 찬양대처럼. 그렇죠? 어디에 내용 보니까 4천명이라고 그러는데 4천명 정도가 찬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마도 요일별로 나눴겠죠. 이렇게 팀별로 연습도 하고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쭉 넘어가서 뭐 7장 말씀 보면 이사갈의 자손들 나왔고요. 7장 6절부터 보니까 베냐민의 자손들 나와 있고요. 쭉 12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 것을 쭉 알 수가, 그러니까 다루는 게요. 다윗을 다루고 유다를 다룬 다음에 아래를 쭉 다뤄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과 유다를 먼저 앞쪽에 배열하는 것들도 기록을 좀 보면 좀 독특하다 볼 수 있고요. 9장. 9장 1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왕조 실록. 조선왕조 실록처럼 그런 게 있죠. 기록되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지금 열왕기 하에 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잠깐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지금 잡혀간 사람들도 잠깐 거론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잠깐 거론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호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지금 가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동시에 다루고 있죠. 구절 말씀 보니까 또 그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0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 들이더라. 10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중에는 에서는 여호야다의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런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도계 증손이요 무란요세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쭉 하다가 13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라.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제사장 그 레위인들, 성전을 수행을 섬기면서 수행할 수 사람들이 1760명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서서히 이렇게 좀 준비가 되는 모습들을 쭉 보시죠. 그래서 명단들이 뭐 계속 쭉 나오고요. 9장 25절에 사울 얘기를 잠깐 해요. 사울 얘기를 쭉 하다가 10장 14절까지 그 사울 얘기도 꽤 사무엘 상에 많이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뭐 한 장 안 되게 한 장 조금 넘게 정리를 하고 있죠. 14절, 10장 14절 말씀 볼게요. 10장 14절.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빨리 죽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지금 다윗 얘기를 쓰려고 사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왜 그가 일찍 죽었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왕의 특징이 뭐냐? 묻질 않아요. 임의대로 행하고 알아서 하고 이렇게. 그렇죠? 다윗은 계속 묻죠. 그렇죠? 갈까요 말까부터 계속 묻는 것을, 물론 바스바라 여인을 범하고 말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장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왕이 되는 장면들이 쭉 나오면서 10절부터 다윗에게 주변에 있던 아주 용맹한 용사들의 명단들을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와서 1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지금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 상하에 안 나왔다는 얘기야. 사무엘 상하에 안 나왔다는 얘기야. 그런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지금 그 열왕기 상은 다윗왕 얘기야 전부 다. 다윗왕 중심으로 사울을 설명하고 있고 다윗을 중심으로 다른 지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쭉 15장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쭉 하고 16장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 보세요. 사울왕은 잠깐 달았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들을 거의 3장, 4장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포인트냐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왕이 얼마나 좋은 왕이었는가를 계속, 그 중심이 어땠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왕기 상은 안 그래요? 죄를 범했어. 그것 때문에 곧장 그냥 막 쇠락의 길을 걷고 막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역대상은 좀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쭉 넘어와서 오늘 17장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윗의 결정적으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을 듣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쭉 22장 넘어가니까 2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솔로몬이 대신 그 성전을 짓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 그것이 건축될 것을 쭉 말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쭉 넘어가서 23장에 레위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23장 3절 말씀 보니까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왜 30세 이상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실제 성전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25세인데 그냥 30세라고 잡아놨고요.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문지기 4천 명이 늘 서 있냐? 그건 아니에요.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이요, 그 원래 성막은 길이가 한 50m밖에 안 돼요. 50m, 25m밖에. 그 큰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 성전 자체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서 24장에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대부분 다 명단이에요, 명단. 그쵸? 쭉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서 29장으로 넘어가서 29장. 2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준비를 다 해줬어요. 거의 솔로몬은 그냥 밥상 하다가 그냥 숟가락 얹어져 있길래 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쉬운 말로 말하면 거의 다윗이 준비를 다 했다는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다윗의 감사기도가 쭉 다 다윗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쭉 29장 26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그가 나이 많아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의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느니라. 역대상은 거의 누구 얘기다? 다윗 얘기예요. 다윗 얘기. 그렇죠? 거의 뭐 사무엘 상하 순 정도로,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역대상 이렇게, 열왕기 상하가 역대하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여기 보면 어떤 글들이 있냐면 29절 말씀 보니까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나단의 글이 성경으로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딘가 문서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견자 갓의 글, 우리가 갓 성경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 사실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글들이 어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문헌들이 있잖아요. 많은 문헌들이. 그중에 지금 그게 39권을 성경으로 정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글들은 뭐 어떤 외경으로 아니면 뭐 위경으로 이렇게 취급되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룩한 문서, 성문서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 얘기가 끝나고 역대하 1장부터 누구에게 나옵니까? 솔로몬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 얘기 나오는데 1장 1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이미 왕이 세워진 걸 전제하고서 지금 막 말하는 거죠. 지금 역대하도 역대상도, 역대상은 다윗 얘기, 역대하는 솔로몬 얘기가 다다. 그렇죠? 솔로몬에서 알려면 역대하를 읽고 사무엘을 어디가 읽으면 아시겠죠. 이렇게 쭉 넘어가세요. 지금 역시 솔로몬도 다윗 왕처럼 많은 일들을 하는데 7장 14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면서 이제 8장부터는 솔로몬의 업적이 쭉 나오고 솔로몬의 이제 뭐 재산이 어떠했고 뭐 어떻게 됐고 그런 얘기를 9장 28절 말씀 보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9장 29절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잇돗의 묵시책 곧 잇돗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어딘가 기록이 또 남아있다는 거죠.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아버지도 40년 다스렸고 아들도 40년 다스렸고 광야도 40년 갔고, 40년의 의미가 깊죠.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 얘기는 다윗보다 적죠? 다윗 얘기 지금 20몇 장을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 얘기 이게 지금 1장부터 시작했다면 9장 9장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남유다의 일부 왕들 얘기를 조금 이렇게 쭉 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요. 19장 9절 말씀 보니까 19장 9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선견자 예후가 계속 지금 뭐 지금 여호사밧이랄지 요시아랄지 이런 중요한 그 나라를 개혁했던 왕들이 뭐 히스기야랄지 요하스랄지 한 나라의 그 개혁을 주도했고 부흥을 일으켰고 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아주 좋았던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요 나머지 장에서 하겠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입니다. 쭉 한번 넘어갑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쭉 넘어가서 34장쯤 오게 되면요. 34장. 34장. 지금 요시아의 지금 얘기인데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는 거죠. 지금 수리하는 장면이야. 그렇죠?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의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느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그렇죠? 사반의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을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말씀을 듣고 펑펑 울그럽겠죠. 이제 율법책이 모세경이다 그런 말도 있고요. 율법책이 신명기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신명기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들의 그 백성에 줬던 새 언약이 뭐냐? 신명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내용들을 새롭게 풀어준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해석해서 해준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 내용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쭉 넘어가세요. 물론 34장 보면은 그 백성들한테 그 내용을요 다 읽어줘요. 다 읽어주는 장면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요시아 때이고요. 36장 넘어와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렇죠. 그들이 70년간 그 뭐 포로생활하는 모습도 나타나 있고요. 22절 말씀 보면 22절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면서 고레스 왕이 이젠 다 가라 그러는 거야. 보세요.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도 망해요. 누구한테 망할까요? 바사. 그러니까 메데파사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한테 그들이 망하는 거야.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어느 순간에 다 가라.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걸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멸망한 후에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아, 선지자로서 그렇죠. 흥망성쇠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대로 되었다는 말을 여기서 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얻은 느낌이 뭐냐면 다윗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 다윗을. 또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대표권이 유다 지파에 있음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새롭게 모여진 같이 생각해 보세요. 포로 되어서 온 이후에 이걸 쓴 거예요. 그렇죠? 온 이후에 다윗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 시점에서 요만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그렇겠죠. 뭐 출애굽을 한 다음에 뭐 1년 동안 온 다음에 쭉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은 제가 시점에 55세에 있지만 옛날부터 글을 딱 쳐서 그렇게 써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써오다 보니까 다윗 얘기가 큰 걸 알 수가 있고 솔로몬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굉장히 좋았던 왕들, 주의 말씀에 신실했던 왕들의 얘기를 몇 명을 쭉 말을 하면서 이 나라가 영구할 것을,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들을 다시 하느님 앞에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역대상하가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열왕기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알 수 있고 뭐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하 읽을 때 은근히 지치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생동감 있게 내용을 볼 수 있고 다윗의 얘기를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고 생략된 글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생략된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역대상하를 말하기도 한다.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지금 역대상하까지 쭉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에스라, 뭐 느헤미야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도 원래는 유대인들은 한 권의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다 한번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나가면서 우리 66권 속에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좀 이렇게 서로 도움받고 좀 도움 얻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성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록의 의도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을 대해 주옵시고 다윗에게 말씀했던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을 대해 주시옵시고 메시아 오심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오늘의 믿음을 드리기에 부족함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교회가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을 대해 주옵시고 또 오늘 진행될 신학교 수업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우리 수강생들이 청강생들이 큰 힘을 얻으며 성경의 더 큰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말씀들을 계시하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들 온전히 주의 말씀을 삼아하며 주를 향해 달려가게 부정확함없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이런저런 문제에 지쳐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제자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 속에 큰 힘을 얻고 자기 나라와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음을 대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지치지 아니하고 지어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믿음을 드리기에 부족함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나라 대륙 이외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